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교회 역사상으로 5.18 기념주일과 겹쳐있는 주일입니다만 그 의미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오늘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새기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5.18의 의미를 다시 새길 예정입니다만 어버이 주일 그저 효도해야 된다 하는 이 한마디로 그 한마디 교훈으로 그 의미를 제한할 수 없는 그렇게 제한할 수 없고 아마 여러 의미를 더불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부터 드십니까? 애틋함? 안온함 또는 위로와 기쁨 이런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까움, 그리움 또는 사무침 등과 같은 그런 감정이 솟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제가 몇 마디 말로 다 함축하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열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느낌과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바로 그 연결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물론 저마다 인격을 지니고 있고 그런 만큼 저마다 어떤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연한 사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민주주의를 강조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하나 독립적인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난 것은 전혀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출발점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발합니다. 특히 아무개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전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역시 엄연한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내가 전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태어날 때 늘 그렇게 얘기하죠.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자식이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부모 역시 선물입니다. 여러분, 삶이 선물이라는 이 진실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이니 아무렇지 않게 돼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 선물의 의미가 많이 타락했지요. 빚이 많이 발했습니다. 선물이 타락해서 뇌물이 되고 또 일상적인 선물도 상업적으로 더 칠해져서 그 의미가 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물 본래 의미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그 유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인 만큼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물을 갖고 이게 좋은 선물이니 나쁜 선물이니 따지는 것은 선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옳지 않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이자 동시에 신뢰 그리고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을 선물로 여기는 것은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유대를 바로 그 유대를 생각하는 것이며 저마다의 삶을 존중하고 나아가 그야말로 외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삶을 경외롭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에 대한 외경을 그 경외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처럼 잠언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물론 이 잠언 첫머리를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의 훈계, 자식들아, 자식들에게 일러주는 부모의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잠언 전체가 부모로부터 또는 그 이전의 세대로부터 이어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뭐 이 맥락, 이 본문도 부모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봐서 뭐 무리는 없습니다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단락만 떼어놓고 볼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거기에 관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지혜에 관한 교훈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맞아서 새삼 생각해보는 삶에 대한 외경 그 근원에 대한 그 근원이 되는 그 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이 잠언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아주 보니까 아주 오랜만입니다. 우리 20년 다 돼가는 역사 가운데서 잠언을 함께 나눈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주어진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만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만큼 잠언이 함축하고 있는 그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욥기의 말씀은 비교적 자주 나눴던 만큼 제가 그 기회에 욥기의 지혜에 대비되는 잠언의 지혜의 성격을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가 전복적인 어떤 뒤집어진 비상식적인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잠언은 상식적인 지혜를 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잠언의 지혜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지혜를 가르친다면 욥기는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던데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지혜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라는 대답이 확실히 나온 것 보니까. 이 얘기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한마디로 잠언의 지혜가 갖는 그 성격을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잠언을 포함해서 전도서 엽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혜서가 갖는 그 특성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지혜서는 성서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성서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지혜서들은 고대 이집트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고대 수메르에서 바빌론으로 이어지는 그 문명의 유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지혜서야말로 그런 고대의 보편적인 그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통찰한 그 지혜들이 응결되어 있는 것이 성서에 나와 있는 지혜서들의 성격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주 보편적인 지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혜서는 그저 이전에 그 문명에서 전수되어 온 지혜를 단순히 수집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토착하라고 할까요? 오래전부터 인류가 깨달아 전수해온 지혜들을 성서의 이 지혜서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빛에서 철저하게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해석하고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평범한 삶의 지혜, 심한 경우에는 잠언에 보면은 그런 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일종의 처세술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상식적인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빛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지혜의 근원을 캐묻게 한데 성서의 이 지혜서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서의 그 신앙 세계 안에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물음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 대한 사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만 이해하죠. 하나님과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예수, 삶, 그리고 성령. 성경은 성령에 못지않게 지혜에 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만 이해하면 그 지혜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까먹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지혜에 대한 통찰을 던지면서 그 그 지혜에 대한 통찰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이렇게 몇 마디 제가 툭툭 던진다고 감이 잘 안, 금방 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혜가 어떻게 이해됐느냐? 지혜는 일종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됐는가 하면, 또는 하나님의 그 계시 중재자로서 이해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몸소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주어진 법으로 이해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다가서는 인격, 오늘 본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지혜 자체가 인격, 성령만 인격으로 이해된 게 아닙니다. 지혜도 그렇게 인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어떤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할 것 같으면, 아주 뭐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지혜에 대한 깊이가 그 통찰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롭게 되기 위한 그 출발점이다. 잠언 첫머리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인식에서 점차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혜에 대한 통찰이 깊어집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면 똑똑해진다 라는 인식에서, 아니 똑똑해지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똑똑해진다. 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만사가 형통된다. 방심하게 되죠. 지혜에 대한 통찰은, 아니 진짜 똑똑한 건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건 삶의 태도가 그만큼 심화되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지혜에 대한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인격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말하는 대목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뭔가 세상의 잡놈들하고 잘 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는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이해했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역시 그 지혜와 교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7절, 제가 줄여서 27절과 30절만 읽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아주 깊은 사색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의 맥락을 지나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훨씬 쉬워질 텐데 딱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박또박 본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대부분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에 앞서 가장 먼저 태어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번역에 명공이 됐다고 그랬던가요? 명장이죠. 우리의 더 익숙한 표현. 명장이 돼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약하면 앞부분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천지 만물, 다른 피조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태어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명장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장인이 돼서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하나의 인격적인 주체로서 스스로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체가 명장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거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어디까지죠? 8장 32절 앞까지, 네, 31절까지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의 물리적 자연이 형성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과연 현명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묘사에는 오늘의 과학이 밝히고 있는 지구에 관한 상식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실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창공을 매달았다. 하늘과 별들을 매달아서 하늘에 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밝히는 건 그런 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기초를 세웠다. 이 말도 많이 쓰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건 땅이 평평하고 그 아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쓴 표현입니다. 땅을 그렇게 우리가 지구가 그렇게 생겼다고 아무도 안 믿죠? 그 다음에 또 같은 표현입니다만 산의 기초가 생겼다. 산의 기초, 산이 식물처럼 딱 심겨졌다는 상상입니다. 산에 뿌리가 있고 봉우리가 있다는 이런 상상. 이게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이해하는 이 지구, 우주에 대한 상식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이 이야기는 천지 만물의 생성 과정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가 그렇듯이, 창세기 첫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듯이, 역시 오늘 이 말씀 역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그것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천지 만물의 이치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인간의 그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지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에 감응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하나님을 거들어 천지 창조를 도왔다는 이 이야기는 천지 만물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진실을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연의 질서 안에, 소위 이걸 일러 자연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양심을 통해서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와 양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분명한 말씀 선포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지혜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저 객관적인 자연의 법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성격, 인격적인 존재 상호 간에 감응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성격을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체현되는 지혜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미 앞서 말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프란체스코가 꽃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걸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새와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교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진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과 내가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을 내 인격 안에, 내 삶 안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현상, 역사적인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그런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을 기억할 때 하늘을 보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늘을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풍요로운 신앙 전통에 있는가 늘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특별히 정신적 기초를 놓고 한국 민주화운동과 인권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김재준, 선구자였던 김재준 목사님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19를 보면서 그때부터 변했다, 내가 변했고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19는 암운을 뚫고 터진 눈부신 전광이었다. 캄캄한 구름을 뚫고 터진 어떤 번개와도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윤리적 높은 행위가 일반의 양심의 자아성을 소출시켜 주었다. 자아상을 새겨 넣어 주었다. 그러면서 각성하고 교회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일찍이 개명한 선각자들을 많이 있죠. 제가 요즘 뭘 또 준비하느라고 그 가운데 한 분인 박형규 목사님의 저작들을 다 지금 섭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익환 목사님 그러면 대중적으로 알지만 박형규 목사님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대중적으로 문익환 목사님이 민주화운동과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으로 널리 어린아이들도 알지만, 가장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박형규 목사님이었고, 박정희와 전두환이 제일 미워했던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빨갱이로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거꾸로 뜨리려고 했지만 절대로 거꾸로 지지 않았던, 돌아가신 지 이제 올해 2주기가 됩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19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선생님 그 장면을 아마 바로 그 같은 현장이었을, 같은 날 같은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역사에 나아갈 바를 읽어낸 해안, 다시 말해서 그 지혜의 안목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이 통찰에 이른 사람은 그 통찰이 요청하는, 삼축하는 그 뜻에 응답하고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말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격적인 주체가 된 지혜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날이 새기도 전에 스승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듯한 그 태도로 지혜를 갈망할 것을 선포하고 그 지혜를 깨우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혜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며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주는 그 지혜를 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혜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께서 가르치신 그 지혜의 성격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 나만 옳고 타인은 모두 글렀다는 독선,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는 배타성은 삶의 연대성을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일 뿐입니다. 한쪽의 동포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을 흠집내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태도, 저쪽에서 뭔가 쌓아올렸을 때는 이쪽에서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태도, 그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지혜가 없는 태도입니다. 기껏 합의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는데도 자기 이해 득실에 매여서 그것을 완력으로 저지하는 정치적 태도 또한 어리석은 태도요, 죽음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우기지만 결국 모두를 공경에 쳐놓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제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나를 넘어선, 나를 넘어선 어떤 자연의 인치, 세계의 이치, 역사의 이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치를 일깨워줍니다. 바로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